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또 아니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게 아주 중요한 논쟁이자 질문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도 이게 예수님의 정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냐?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 이 땅에 온 세상의 빛이다. 혹은 선한 목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타 등등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일. 예수님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면서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5천명 이상을 먹이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세상에 생명 주는 떡인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지를 계속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저히 니들이 내 말이 말 같지 않게 들리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인정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이거 완전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몰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런 거예요. 네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는데 남 구원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이요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다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임당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거를 제일 믿지 못했던 그 제일 황당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느냐고 이렇게 다 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여기 뭐 먹을 것이 있느냐, 나를 만져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유령이 아니고 자신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입증해 보여주신 거죠. 혹은 어떤 제자들은 내 두 눈으로 보지 못하고는 못 믿겠다.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 앞에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만져봐라. 여기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진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을 때는 예수님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50장 30절부터 3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구주시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한때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솔깃했지만 실망한 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뭔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니까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는 실망, 실망. 그래서 예수님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진짜 자기들이 보고 진짜 자기들이 보고 진짜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저분이 죽었는데 확실히 죽었는데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확인 사살했는데 창으로 옆구리 찔러 죽였는데 그리고 죽어서 우리는 무덤에 매장했는데 저 예수가 진짜 죽음을 이기고 살았구나. 이거를 이 제자들이 목도하고 그 예수님 만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살리셨다. 그리고 그가 임금과 구주가 되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실 2000년 교회 역사 내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답을 얻지 못한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옆 사람 눈을 한번 바라보시죠. 예수를 잘 믿으시는지 한번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귀하십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예. 정말 귀하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예배당을 출입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정말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삶의 임금이요 우리 구주시라고 믿느냐 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배당을 출입하는 불신자들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히브리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또 가끔씩 보면 어떤 분들은 답을 아는데 인정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답을 알아요. 이를테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많은 표적을 보면서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인정은 못했어요.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치러야 될 대가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다.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부담스러운 일이 많이.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좀 더 부담스러운 일은 나는 싫어. 이러면서 교회랑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 덜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삶을 전부 주셨거든요. 자기 생명을 쏟아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부를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쏟아부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그것 때문에 와 정말 감사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뭘 이것저것 계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도요.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주의 깊게 관찰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서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보화, 골로새서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좀 제대로 이해하도록 해라.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지난번에 묵상했던 사무엘 상 같으면요, 그거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사실 육하원칙이 중요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그 스토리의 강조점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책은요, 꼼꼼하게 읽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면 국어사전도 좀 찾아보고, 요즘은요 이게 인터넷 세상이라 이게 참 어려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요, 그 다 성경사전이 인터넷에 다 올라져 있어가지고 뭐 이 단어를 치면 성경사전 설명이 쭉 나와요. 그런데요, 거기 가짜 이단들이 써놓은 설명도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홍수가 나면 마실 물 찾기 어렵듯이 인터넷에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참 안 좋을 때도 있고, 하여튼 인터넷에 보면 성경 지도도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 집단이 만든 지도가 제일 깔끔해요. 그게 참 어려워요. 이게 이단이 만든 성경 지도인데 그게 제일 예뻐요, 보면. 아, 이거 참. 예수 믿는 디자이너들은 각성할지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 사람들이 만든 지도가 제일 깔끔하고 디자인도 확 눈에 띄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단이 만든 거여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에 별하별 게 다 있는데 이게 좋은 성경사전도 올라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좀 확인하고. 근데 인터넷은 별로 안 좋겠어요. 구역장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구역장에. 여튼, 이게 히브리서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아주 중요해요. 반복해서요, 되새김질 하면서 꼼꼼하게 읽을 만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 자신의 글로 쓰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이 히브리서를, 필사를 하는데요, 그냥 필사하지 않고 여러분의 말로 좀 풀어서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우리는 개역 개정을 읽는데요, 히브리서 같은 책을 읽을 때는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공동번역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 도움 돼요. 그것도요, 요즘 성경 앱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앱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셔도,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이런 책 도움이 돼요. 이풍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히브리서 강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 책이 가장 최근에, 그래도 몇 년 됐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거고요, 양용희 교수님이 쓰신 히브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개정판이에요, 저거는. 그리고 BSD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고전적인 뭐 이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세 권이 참 좋고요, 책이. 그리고 안 읽어도 사는 것이 사명이고요, 책은 사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걸 자꾸 사야 출판사가 안 망하고 더 좋은 책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니 읽지 않더라도 사는 것이 좋고, 저 세 권을 다 읽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 권만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양용희 교수님이 쓰신 히브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이라도 적으라도 놓으세요. 그래야 다음에 어떻게. 히브리서 같은 책을 읽을 때는 성경만 읽고 매일 성경 옆에 있는 설명만 읽을 것이 아니고 저렇게 좀 좋은 책을 참고하면서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면 좋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 선포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고 고대 사회에는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지위, 같은 신분, 같은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왕의 아들은 왕자예요. 왕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지위, 같은 신분, 같은 권세, 같은 영광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 온 세상 가운데 최후 승리를 얻으실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잘 이해해야 될 것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한 모든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돌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듯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모든 빛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가시광선이 있고 불가시광선이 있다면서요. 이를테면 엑스레이 찍을 때 그 자외선은 아니 즉 X선,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여름에 자외선 때문에 뭐 이렇게 피부 탄다고 다 이렇게 가리잖아요. 자외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빨강, 파랑, 노랑 뭐 이런 거 볼 때 그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빛을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빛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최근에 묵상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온 세상을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승리하셔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은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하나님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20세기에 살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신 예수님을 신격화해가지고 떠받들게 되면서 기독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고백 잘 못해요. 현대인들은 사람이라고, 사람을 신격화한 거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제일 힘들었던 것이요, 사실 초대교회 논쟁 중에 예수님의 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인간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은 완전히 이거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는 사도신경도요, 사실 절반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절반이.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그게 어려웠어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의 몸은 진짜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은 그런 몸처럼 보여졌을 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거를 보통 가현설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요한 1서 보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안에 큰 논쟁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지 신이었을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그분은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높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 자기들이 만난 예수는 정말 귀한 분이었거든요. 영혼에 잇대어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 이 증인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은요, 증언입니다. 예수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기록자도 한때는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한 적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아니었, 아 이게 아니구나, 저렇게 초라하게 죽어가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난 걸 자기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다 진짜구나.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바다,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길이요 진리, 이게 다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명확하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확신하고 알고 경험한 채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증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증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주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 얼마나 귀하신 분인 줄 알아서 그분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이요, 세상에 계실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연약하고 비참한 초라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분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지탱하시는, 유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결국 세상을 심판하실 통치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2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제 묵상했던 히브리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아니 하나... 히브리서 2장 8절 히브리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물의 통치자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진짜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온 세상이 정말 그분 앞에 다 무릎 꿇고 있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하기에는 세상에 너무 비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세상에 너무 부조리한 일 많고 세상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슬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하기에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8절에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세상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사셨던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랬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쓰신 영광과 존귀의 관이었어요. 여기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영광과 존귀의 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은 관이를 멸류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괴로움과 슬픔, 아픔 뭐 이런 거는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라고. 지난번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어요. 예요. 성경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관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뭐 세상 사람들은요 다 승승장구하고 자기 뜻대로 되고 뭐 위세 부리고 떵떵거리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상이라고 생각하지, 눈물을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고 세상의 죄에 대하여 아니라고 하고 진리편에 서면 당연히 괴롭고 슬프고 눈물을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라 그러면 반칙 쓰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해요. 세상에는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게 할 줄 알았습니다. 다 이런 거 아멘 크게 해야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자기 행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연약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일 설교 때,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연약한 사람을 돌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받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부솔신에 기억하십니까? 600명 데리고 아말렉 죽여가다가 200명이 피곤해서 부솔신에 머물러, 200명을 왜 머물러 뒀겠어요?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운 빠진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빨리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굳이 부솔신에 너희들은 여기 있어 이러고 400명만 데리고 가다가 쓰러진 들판의 광야에 쓰러진 사람을 돌봐줬어요. 혼수 상태 정신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속도를 냈을까요?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멈췄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빨리 잡으러 갈, 빨리 죽여가려고 그나마 600명, 여러분 이게 군대의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0명 니들은 속도를 낼 수 없으니까 니들 여기 있어 하고 400명 데리고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돌본 거예요. 그런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목표가 있다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배워가지고 비록 내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쓰러진 이 사람을 돌봐줘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야 너는 뭔가 칼을 뺐으면 뭘 해야지 이게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남들이 볼 때는 좀 보잘것없어도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연약해도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요. 세상을 죄악에 맞서 싸우다가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있죠. 고생할 수 있죠. 눈물 흘리고 괜히 했다 싶을 때도 있어요. 괜히 도와준다고 했다가. 그렇지만 그렇게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인 거예요. 그것이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인 거죠. 예수님이요 초라하고 연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했어요. 예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 있는데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 있어요. 예수 죽음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상징 아래 모여 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 죽음에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 죽음에.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7절에 예수님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그럽니다. 3장 1절에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요?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씻어내는 대속의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찍이 자기가 세상에 온 것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자 스스로를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하시는데 뭐가 속죄 제물이냐? 자기가 속죄 제물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의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죄가 씻음 받는 거죠.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어요. 이를테면 밥값을 냈어요. 밥값을.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제가 밥값을 쫙 냈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가지고 이제 밥값 내겠다고. 제가 이미 다 냈는데 뭐. 이를테면 예수님이 밥값을 다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러니 우리가 치를 죄값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치렀거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의인이어서 예수님은 치를 죄값 없는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서 예수님 때문에 속량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요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상실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혹시 죽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은 건강염려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뭐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최종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이유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늘 장례식에 갔을 때 자주 하는 이야기, 사람의 생에는 삼생이 있다. 사실 그거 삼생이라는 거 절집에서 쓰는 용어인데 제가 다르게 쓰는 거예요. 삼생이 있다. 삼생.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세상에 나서 70, 80평생, 그리고 내세가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열 달 차는 아이가 한 8달, 9달, 아, 내가 이제 인생이 끝이야,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면 이게 좀 얼마나 이상할까요? 뱃속에서 열 달 있다가 나와야 그게 복인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열 달 있다가 안 나오고 11달, 12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때가 되면 죽어야 됩니다. 아. 여러분, 이거를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데 이거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뱃속에서 열 달 있다가 나오면 엄마 뱃속에서 탯줄에 묶여서 살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밝은 세상이 있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지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내세가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 달 차서 세상에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닌 것처럼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그 좁은 세상에서 탯줄로 영양 공급받고 거기서도 뭐 보고 듣고 한답디다만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과는 얼마나 차원이 다른가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열 달 차 나이가 아홉 달쯤 됐을 때 나는 세상에 나가기 싫어, 나는 이게 전부야, 어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두려움에 떤다면 얼마나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아 여러분 이 그 이후의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내세를 상상하지 못한 채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숨이 끊어지면 어쩌지, 숨이 이렇게 산다면 그거는 얼마나 초라한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열매라는 거는요, 하나 열리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열리는 열매가 무화가 있어요. 여러분 요 주차장 요 뒤에 가면 무화가 있는데요, 하나 열리면 다 열려요. 근데 무화과는 익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제가 새하고 싸워가지고 겨우 하나 건졌어요. 새가 이게 무화과가 익으면요, 잘 익은 거 와서 파먹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여튼 열매가 열리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가 열리면 계속 열려요. 근데 무화과는 익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새한테 다 뺏기고 겨우 하나. 그리고 새가 절반 파먹은 거 절반. 제가 작년에. 여튼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뭐가 잘 익었는지. 이 첫 열매라는 거는 그거 열리면 다 따라 열려요. 우리 제가 이거 첫 열매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벽에 넝쿨 장미 있거든요. 지금은 이 넝쿨 장미 철이 지났는데요, 한 송이가 피면요, 그 다음 날 되면 우르르르 피어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 혼자였는데요, 예수님은 첫 열매인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덕분에 모든 사람이 죄의 종노릇 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매인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우리는 썩을 것,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살게 될 줄,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일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하고, 장례식을 할 때 발인이라 그러지 영결이라고 하지 않고, 영결이라, 영결식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장례를 치를 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내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소망을 부여잡고 사는 거죠. 물론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가끔씩은 내 자신이 싫어질 정도로, 내 자신이 싫어질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정말 감동적인 구절이 있는데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거를요 천천히 읽어야 돼요. 한 단어 한 단어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 중에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교회,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을 때 교회,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고, 교회에 예수님은 싫지 않지만 교회는 싫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인간은 싫고,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겠다, 예수님은 연약한 교회를 내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병든 교회를 남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싫을 정도로 자주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개인적으로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큰 형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큰 오빠가, 예수님을 오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빠, 여러분은 오빠인데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빠, 여러분을 내몰라라 하지 않는 오빠, 여러분을 끝까지 짊어지고 보살펴 주시는 오빠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능히 도와주세요.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면, 3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짊어져 주신다고요.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실망할 때가 있지만 저는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3절에서 제일 감동적인 것이요. 히브리서 2장 13절에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킨 적이 얼마나 많으며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근데 예수님이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다시 믿어주겠다. 내가 다시 믿어, 다시 신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믿어주겠다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의지하겠다고. 내가 너한테 좀 기대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나 스스로 내가 싫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너는 내 형제다. 내 동생이다. 내가 너를 의지하겠다.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묵상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요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셨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그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물속에 빠진 사람을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물속에 뛰어드신 거죠. 우리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밧줄 던져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짊어지고 세상에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고 다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너는 죽기가 무서우냐? 너는 세상에 미련 많으냐?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가 많은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에 들어갈 많은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난번에 묵상했던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5절이 이렇게 요약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